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손에서 자꾸만 떡이 나오고 자꾸만 생선이 나와서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어른들과 전체 아이들 다 합쳐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먹을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말하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리게 하면서 물론 모세가 내린 것은 아니지만 먹게 했었죠.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빵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례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아주 단호하셨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메시아를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어야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들에게 동조가 되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왕이 되시겠구나. 제자들도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집으로 다 돌아가시오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요구사항과 틀에 맞지 않으면은 당장 내일 되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떠날 것이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딱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다가 내일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찌 그 연호하는 소리에 같이 어울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보내시고 난 이후에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기뻐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때로 설레야 할 때도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중심으로 딱 두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수술 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마음이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깨달으시면은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도 단호하게 재촉을 하셔서 일단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바람을 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순풍이 다가왔죠. 그래서 배가 쑥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콧노래도 불렀을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떡과 생선을 생각을 하면은 절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쑥 잘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 자체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절로 노래가 나오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되고 있고 기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특별한 염려가 없어서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특별히 더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는 그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도구, 더 큰 은혜의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배를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순풍과 역풍을 번갈아가면서 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병행하도록 하셔서 아무도 이 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풍을 주시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라는 말씀이고 역풍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면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서 더 많이 성숙하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바다를 그렇게 성숙하면서 건너가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풍과 순풍을 번갈아가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풍은 참으로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마는 47절에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랬죠. 바다 가운데까지 배가 순풍순풍 나아갔습니다. 이제 막 활짝 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한숨을 돌릴만한 그 순간에 48절이 다가왔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역풍은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역풍이 불고 잘 나가고 있던 자녀의 바람이 불고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관계의 바람이 불고 예측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역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했던 전 대통령도 그 모든 권한들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지금 감옥 속에 계시죠. 인생의 역풍 앞에서는 나라 전체를 통수하던 대통령도, 대기업의 총수도, 검찰 총장도 아무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누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누가 더 안 좋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괴롭게 괴롭게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사투를 벌렸냐면 밤사경까지 그 고통을 겪었다라고 그러죠. 밤사경. 로마의 시간을 따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에서 자정까지를 2경,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들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까지 한 4-5시까지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코람데오 성지순례팀 22명이 지난주에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보내시고 있는데요. 터키의 초대교회 지역을 돌아보면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도망을 쳐서 땅속에 굴을 파고 그곳에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이겨내었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면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의 삶에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고 집도 다 빼앗겼고 살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붙잡혀서 십자가 형태를 받아서 죽고 아버지가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역풍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나를 버리셨는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그러한 때가 역경의 때입니다. 이런 역경은 모두에게 다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게도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역풍이 다가왔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이제 다윗의 길에는 탄탄대로가 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삶과 죽음은 한 장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라고 다윗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욥도 이러한 역풍을 만났었죠. 그는 동방 최대의 부자였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는 동방에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경외하며 섬기는 의인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다 사라져버렸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다 키워놓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이었고 큰 고통이었죠. 고난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성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풍과 역풍을 번갈아 가면서 개인 개인에게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직하게 가장 확실하게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안이 분명하게 열릴 때입니다. 사람은 풍랑을 통해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어오면은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와 권력 이와 같은 것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그곳에 쏟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존심과 명예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는 밝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멀리 있는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천국이 보이는 법입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아, 천국이 가까이 있구나. 천국에 실재하는구나. 고난의 때에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개인에게 다 이와 같은 훈련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풍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정도면은 저 아들은 넘어질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꼭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다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개인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청구했지만은 내가 너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떠났다가도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송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한번 짧지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의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자녀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자녀보다도 더 아픕니다. 부모가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모가 이어받은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자녀가 성숙할 것, 일어설 것, 더 단단해져 갈 것, 세상의 바람을 맞아서 당당하게 나갈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자녀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찾아오셨으면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심에,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기록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애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단련받고 훈련받고 이제는 성숙을 해야 할 단계에 있다면은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런 모신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야 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고 두들겨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제 곁에 계십시오라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9.11 테러가 일어난 지도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간 것 같네요. 그때 저는 실시간으로 그 두 번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건물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기자가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그때 그 순간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서 또 두 번째 건물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보았고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붕괴된 건물 더미 안에서 27시간 만에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27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그 사람이 나왔죠.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64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폭발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막 달려서 내려오다가 13층에 내려왔을 때에 그 건물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죽지 않고 조그만 공간 속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공포가 찾아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분은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평소에 기도하고 계셨던 어머니, 틈만 나면은 얘야 교회 가자, 예배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거절하고 거절하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갔던 분이 바로 지넬 거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공간에 그 공포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떠오른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제 곁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의 곁에 와 계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제서야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려와서 거기 누구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예, 제가 구조대보다 먼저 왔습니다. 당신은 꼭 구조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공포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이분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제 이름은 폴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폴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목숨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구출을 했는데 27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의식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하게 해주셨구나. 이 간증이 미국의 그 모든 신문들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27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바람을 홀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나는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정말로 간절히 불러야 하고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 부부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과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부인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이 남자와 결혼 안 할 겁니다. 그 제가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목사가 그 자리에 갔는데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목사님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두고 남편을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도 다 모아도 이것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이분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두 분이 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이 한참 극에 달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내니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쉽게 번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에고 에임이고요.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고난의 바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다 위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고난의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통령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장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용하던 서랍을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려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던져졌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물고기 배 속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사자는 쉽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뱃속은 숨쉬기조차 힘들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내가 스올에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과 같은 곳에 던져진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정말로 캄캄한 곳에 던져진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폭풍이 심하게 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절대로 외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를 버립니다. 회사도 가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대해를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